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10일 월요일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의 시작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주목하라. 만약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천사의 기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기별이나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짐승의 표에 나오는 쟁점들 또한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로마서 3장 24에서 26절, 로마서 5장 6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들에서 영원한 복음은 어떻게 제시되는가? 여기에 우리를 위한 어떤 놀라운 소망이 나타나 있는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말해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식이다. 그분이 흘리신 피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사로잡으셨고 그의 교훈과 설교의 전체 또 중심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를 과거의 정죄와 죄의 구렁에서 건져내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에게 매일을 살아갈 능력을 주셨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에게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셨다. 로마서 본문의 요점을 주목하라. 첫째,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둘째,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선언이다. 셋째,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의롭게 한다. 넷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 자격,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이 겪어야 할 극도의 고뇌와 고통스러운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분은 죄에 대한 아버지의 가득 찬 진노, 죄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신이 거절당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다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고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있겠는가? 거기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 성령 충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구원의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고 그래서 닥쳐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교훈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다.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다. 묵상. 영원 전부터 그대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라. 적용. 심판과 전도 그리고 예언 이 모든 주제를 어떻게 영원한 복음의 의미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빛이 한꺼번에 비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며 찾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그들이 더 깊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눈멀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높고 고상한 성취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인데 만일 그가 사람의 노력을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시킨다면 그는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증언 사관 446.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계획이 오늘 나를 위한 계획임을 믿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다시 읽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해적에게 해적지를 어떻게 했길래 온 바다가 불안한가? 고 물었습니다. 해적은 야유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가 세상을 불안하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작은 배로 하니까 해적이라고 하고 폐하는 큰 함선으로 하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만 다릅니다. 해적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해적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바다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 제패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해적의 탐욕은 해적질로 지탄받았지만 왕의 탐욕은 강한 통치력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보고는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욕심쟁이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탐욕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신이 욕심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멋진 것에 빠져 사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열 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탐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알고 보니 내가 욕심쟁이구나 라는 각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탐욕의 정의는 사도 바울은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자부하다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걸려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면에서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마음의 탐욕이라는 것에 걸려서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탐욕이 죄의 뿌리, 죄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의 탐욕은 나머지 아홉 계명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돈이나 자식 성공에 대한 탐욕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제1, 2계명을 어기는 죄의 모태입니다. 회식을 할 때 2, 3차까지 가는 것은 남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겠다는 명예욕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기는 죄의 모태입니다. 안식일에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어 돈을 더 벌겠다는 탐욕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어기는 죄의 모태입니다.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 형제 자매끼리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기는 죄의 뿌리입니다. 남을 매장시켜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탐욕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는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매혹적인 유부녀나 멋진 유부남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이 가늠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기는 죄의 뿌리입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남의 돈을 먹겠다는 탐욕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기는 죄의 뿌리입니다. 위증을 해서라도 일단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어기는 죄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은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의 뿌리요, 원천입니다. 마음의 탐욕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무엇일까요?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자고 싶다,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얻고 싶다. 이 모든 것이 다 탐욕일까요? 우리의 소원이 전부 탐욕일까요?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압도적인 욕망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지나친 불만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갖고 싶어하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탐욕이 과도한 욕망이라면 여기서 과도하다는 것은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하신 선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 자체를 볼 때 내 집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 내 아내나 종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종,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망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가령 음욕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성과 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둘 다 싱글일 때 이성에 대한 성욕은 정당한 욕망이고 그것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은 지나친 욕망,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간 욕망입니다. 옆집 냉장고를 보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정당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옆집 냉장고를 훔쳐서라도 갖겠다는 욕망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선 욕망입니다. 탐욕은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시기입니다.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배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지 않고 품는 불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아서 품는 불만입니다. 이웃이 나보다 더 부유하기 때문에,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나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시기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품는 불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제10계명을 다루면서 욕망이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네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아내나 소유물에 대한 음욕이나 소유욕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우리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벌면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생겼다가도 곧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음욕이 잠시 생기거나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잠시 들더라도 이 마음이 계속되지 않고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의 대상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 생각을 키우게 됩니다. 욕망의 대상의 생각을 고정하면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욕망을 품게 되고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오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아간은 바벨론산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에 욕망을 고정해서 키운 다음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잡아 자기 텐트로 옮기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탐욕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의 불은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온몸으로 반영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앞에서 눈이 반짝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마음이 흥분되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얼굴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눈이 거울입니다. 잠언 26장 26절에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다면 아내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육감으로 압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다릅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남편의 마음 기밀실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직감이 옵니다. 결국 다른 여자에 대한 남편의 음욕이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뒤죽박죽 만들게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간 과도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탐욕과 소원의 관계는 어떨까요? 소원은 탐욕일까요? 아닐까요? 소원은 우리의 모든 언행의 동기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일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원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길까요? 소원이 없다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요? 소원이 없다면 무엇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산 사람 중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원은 사람의 본질인데 소원도 탐욕일까요? 이 질문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불교는 인간이 무엇을 원한다는 일체의 욕구를 정죄하지만 기독교는 일체의 소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의 복을 얻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의 복을 받겠다는 소원은 정당합니다. 우리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상급의 복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갈망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줄이셨는데 예수님의 줄이심은 음식을 갈구하는 정당한 욕구입니다. 예수님이 마시고 싶어하신 갈증도 정당한 욕구입니다. 예수님의 주무시고 싶은 욕망도 정당한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음식과 음료와 잠의 욕구만이 아니라 성욕도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자녀를 잘되게 하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얻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더 잘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소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정당한 욕구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욕구를 다 정당한 욕구로 보지만 불교는 욕구 자체를 정죄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에서 번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욕망을 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망에서 번뇌가 나오기 때문에 욕망을 버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욕망을 버린 상태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고 이 해탈이 불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일체의 욕망을 버리고 끊으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일이 없으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해탈, 이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도를 닦고 공을 쌓으면 해탈,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삶 전체가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세와 내세를 두고 현세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삶 전체가 다 고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솜씨가 나타나 있고 그것을 즐기는 즐거움도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욕구나 소원 전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탐욕은 부정해야 하지만 남을 위해 거룩한 대망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소유욕이 아닌 돈을 벌어 기부를 하고 봉사하겠다는 소원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처럼 부와 귀를 얻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경건한 부자, 대망의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정당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대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탐욕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른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하고 저급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또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을 그의 천사들로 둘러싸고 있으며 비록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주시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드러난 품성의 약점과 결점을 이용하며 저항력이 가장 약한 부분에 그의 유혹을 집중합니다. 그는 악한 암시들을 주며 세속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정죄와 예속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거만하고 흠 찾기를 좋아하거나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품성의 잘못과 결점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사탄은 자아방종을 제시하며 곁길로 벗어나서 성경이 정죄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길로 들어가도록 영혼을 이끕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들에 대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힘을 갖고 자아와 죄된 본성에 맞서 싸움을 하도록
홀로 처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하신 조력자시오, 결코 실패함이 없는 후원자이십니다. 마음은 성경과 구상하고 향상시키는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분 또는 장 전체를 외웠다가 사탄이 유혹들을 갖고 올 때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적이고 육감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마음을 이끌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그를 가장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생각에 고상하게 하는 힘과 악한 생각에 파괴시키는 영향을 끊임없이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것들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순결하고 진실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영혼에게도 유일한 안전은 바른 사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고 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두신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조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끊임없이 경박한 사물로 흐르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은 증가된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하늘의 보화들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어 거룩한 하늘을 위해 준비시켜주는 양식으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이 정결하고 순고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될 수 있도록 온갖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로 들어올려주고 그분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 실제적인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준비된 우리는 혼인 예복, 즉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며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데 적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정결케 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대는 사탄의 마술에 걸린 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도록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는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해져야 하고 자제하는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그대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합니다. 그대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제지나 훈련시키려는 노력 없이 제멋대로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룹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제지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그대는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들이 들어와서 그대를 지배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상상력에 굴복하여 그대의 생각으로 하여금 의심과 회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르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며 그대의 생애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는 면밀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대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모든 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대가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기를 좋아하며 불순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그대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그대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나 다름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꿈을 꾸고 공상하는 일은 나쁘고 또한 극히 위험한 버릇입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이것을 깨뜨리고 사상을 순결하고 신성하고 고상한 문제로 이끌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지배하여 쓸데없는 부패한 사상이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자 할진대 그대는 눈과 귀와 그 밖의 모든 감각을 감시하는 신실한 감시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만이 가장 바람직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 방면에서 연약합니다.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자녀들의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한 생각과 정서로 채워질지 아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호와 취향은 아주 조심스러운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른 습관과 취미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날로 확장되어가는 자녀들의 마음 앞에 일찍부터 성경을 펼쳐놓아야 합니다. 악의 요소들은 순결하고 견실한 생각을 위한 양식을 들여오지 않는 한 박멸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성의 통제하에 두고 쾌활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슬픔을 유발하는 것이 아무리 쓰디쓰다 해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온의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그리스도의 부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몸의 부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권면과 끝인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위험과 의무. 나는 의심과 불신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러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가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표현된 암시나 가장 작은 의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알지 못한다. 사탄은 그것을 화살로 삼는다. 그것은 희생자가 위험을 깨닫기 전에 온 신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훌륭한 체질을 망가뜨려 마침내 죽음을 초래하는 동물, 곧 천천히 효력을 나타내는 동물과 같은 일을 한다. 성경상 사실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독도 그와 꼭 마찬가지이다.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사탄이 그에게 시사한 것, 곧 어떤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과 모순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사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마치 그가 각 시대의 신자와 거룩한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어떤 놀라운 비밀을 찾아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한밤중에 흑암을 던져준다. 그들은 한때 진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맛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된다. 이 모든 일은 그것들이 신비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숨겨진 어떤 힘을 가진 몇 마디의 말을 한 결과이다. 이것은 간악한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의심으로 번민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자는 다른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를 동일한 어려움 속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불신을 암시하거나 말해버린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별로 상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의 씨가 즉시 효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개인이 그릇된 행동을 하여 원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서 거두어지고 사탄의 강력한 유혹에 굴복될 때까지 꽤 오랫동안 묻혀 있다. 그런 후에 오래전에 뿌려진 불신의 씨가 돋아난다. 사탄은 그것을 키우고 그것들은 열매를 맺는다. 빛 가운데 서 있는 목사에게서 오는 것은 무엇이나 힘 있는 감화를 끼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에는 사탄이 그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목사에게서 오는 것을 저항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불로 된 창을 던졌다. 나는 신자는 물론이요 목사도 사탄을 저항하는 전쟁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목사가 사탄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을 사로잡고 사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혹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줄 때 그는 두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사가 범하는 가장 통탄할 죄는 자신의 불신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암흑의 길로 이끌어가고 사탄이 그를 유혹하여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그는 그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는 자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지금은 시온의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 그들의 사명에 대한 책임과 신성성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을 느껴야 한다. 만일 성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의 안전과 진리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그 사업을 우리의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 그것은 정말로 상급을 받을 사업이다. 신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목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갈갈이 찢겨져서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사업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약한 현실과 비틀거리는 상태로서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노력을 중단하고 회개할 때까지 그들의 손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 그들은 형제에게 힘을 주게 될 것이다. 목사는 각성해야 한다. 그들은 위대한 왕의 군대의 장군이라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큰 반역의 지도자와 그의 군대에 동조하는 자이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말씀에 거룩한 진리를 반역의 군대의 비난거리로 만들었다. 그들이 무장의 일부를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독이 묻은 화살을 던졌다. 그들은 반역의 지도자의 편을 강하게 해주고 그들 스스로는 약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사탄과 그의 지옥의 도당은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그들이 그에게 안겨준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인가. 이 얼마나 맹목적인 일인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그들의 가장 무서운 원수들에게 보여준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지도 방침인가. 이것은 루터가 취한 행동과 얼마나 다른가. 그는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즐겨 희생하고자 했지만 진리는 결코 희생시키려 하지 않았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